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알려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유격훈련을 하다 발목 부상을 당한 26살 병사가 부대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5달째 두 다리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은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에서 낙마 1순위로 꼽았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국비 지원을 받은 해외 출장에 가족을 데려간 데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방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의 마지막 행적을 찾기 위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당일 동선을 확인하고 숨진 대학생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고가철교가 갑자기 무너지며 다리 위를 달리던 열차가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20명 넘게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가운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인도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닥에는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금연구역 표시가 붙어 있는데요. 담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상황 잠시 후 밀착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불안감이 짙게 깔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기업의 얄팍한 마케팅이라도 소비자들로선 깊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남양유업을 두고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효과를 예상하기 어려운데도 자사의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알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논란이 불거진 지 21일 만에 홍원식 회장이 사과를 하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봐도 아직 설명이 안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과 현장에 다녀온 김나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당사의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직접 나와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양 불매운동으로 번졌던 2013년 대리점 갑질 파문 때도 홍 회장은 사과문만 내놨습니다. 그동안 각종 논란에도 침묵했습니다.
2013년 회사의 밀어내기 사건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저희 외조카 황하나 사건, 지난해 발생한 온라인 댓글 등
그런데 이번엔 8년 전 논란까지 모두 묶어서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경찰이 남양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에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고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불매운동, 영업 정지 위기까지 겹치자 급한 불을 끌어 회장이 직접 나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과문에는 그동안 어떤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리점주, 낙농가들을 생각해 소비자들이 마음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정작 이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양이 허위, 과장 광고뿐 아니라 주가 조작을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사퇴하더라도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홍원식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느라 결심이 늦어졌다고 했지만 아직 대리점 점주들의 피해를 어떻게 할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리점들이 피해를 본 건 딱히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본사나 회장 가족들이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불똥은 대리점으로 튀었습니다. 이번에도 생산 공장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황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규모 대리점과 농가에 돌아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13년째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는 심광섭 씨. 많을 땐 1,500가정에 우유와 요구르트를 배달했는데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희 단지에서 불매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 혼자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 따님이 엄마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해? 라는 말 때문에 딸 눈치를 본다는 분도 계시고.
본사가 이런 문제를 예상 못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홍보를 안내하는 그 뭐 연락이 왔습니다. 남양에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결과물이 있으니까 고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어떤 불가리스를 더 판촉해달라고 보면서 저는 웃었어요.
서울 은평구에서 25년 동안 남양유업 대리점을 한 양재도 씨. 동네 슈퍼들이 손님들이 안 찾는다고 남양 제품을 안 받는 바람에 매출이 70%나 떨어졌습니다.
아, 불가리스는 안 팔아. 이제 민감한 분들은 점포 사장님이 그냥 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홍원식 회장이 사퇴했다고 고객들이 돌아와 줄지 걱정입니다.
매출액에 뭐 이때까지 좀 못 팔았다든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보상해 주려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 용서해 주는 국민은 있어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용서가 되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유업 공장이 있는 세종시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리점뿐만 아니라 목장 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홍원식 회장이 물러나고 또 자녀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남양유업의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줄어들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지분과 임원 자리는 여전히 홍원식 회장 일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8년 전 갑질 논란을 계기로 이런 폐쇄적인 지배구조가 알려지면서 남양유업의 주가는 그동안 70%나 떨어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남양유업은 한때 이른바 황제주였습니다. 주식 한 주당 가격이 11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물량 밀어내기 갑질과 경쟁사 비방 논란이 겹치면서 폐쇄적인 지배구조가 알려졌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 속에 한때 1조 3천억 원이 넘던 매출은 지난해 9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주가도 70%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건 오너에 대한 견제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양유업은 코스피 상장사이긴 하지만 이른바 홍원식 왕국입니다. 홍 회장이 가진 회사 지분은 전체 주식의 절반이 넘습니다. 더구나 사내이사 4명 중 3명이 홍 회장 본인과 가족입니다. 홍 회장이 오늘 살을 깎는 혁신을 공언했지만 사내이사와 등기임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소유 지배구조에서 나오는 거고요. 전문 경영인 한다고 누구 앉혀놔도 사실 뭐 바지사장 될 수 있잖아요. 주식은 사원이나 대리점주들에게 나눠줘서 제로 회사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오너 리스크 해소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죠.
오늘 홍 회장의 사퇴 소식에 남양유업 주가는 장중한 때 28% 넘게 올랐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지만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반짝 상승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를 연결합니다. 전 기자, 우선 관심은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야당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후보자라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네, 도덕성 문제 등 각종 의혹이 계속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해외 출장 때 가족을 동반한 것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적 비용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엄마 찬스입니다.
사려깊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 기자?
네, 이 과정에서 특정 대학교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공무로 간 출장의 가족을 대동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정말 놀랐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들은 다 그렇게 가족을 대동하고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합니까?
이대 교수는 다 그러냐 이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데 교수님들이 해외 세미나 갈 때 초청장에 가족 동반해도 됩니다. 이런 식의 문구를 달아서 오게 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더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야당은 임 후보자가 교수인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져다가 남편이 한 것처럼 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 후보자는 남편은 제1 저자로서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논문 작성에도 충실히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자녀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몰랐다라고 하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무에 지원할 당시에 민주당 당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기관의 책임을 돌렸는데요. 임명 전에 탈당하면 문제가 없다고 전달받았다면서 공고에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이 도자기를 불법으로 들여왔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오늘 구체적인 해명이 나왔습니까?
네, 앞서 박 후보자는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야당은 이를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규진 기자가 전합니다.
박준영 후보자는 부인이 도자기 장식품을 불법으로 들여오고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문제가 된 물건들은 영국 대사관 근무 시절 부인이 취미로 산 중고품으로 값비싼 제품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성글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이 사진들을 처음 접했을 때 난파선에서 보물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정의당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 판매 의혹이 외교관 신분인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장관 후보자 대부분은 임명이 불발돼 데스노트란 별칭을 얻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의로 밀반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옹호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밀수를 했다면 뭐 이렇게 인스타에 올려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예? 수사밖에 하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예.
박 후보자는 불법 여부 자체를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세관 당국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지난달에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입니다. 일회용 용기에 담긴 닭볶음 몇 조각과 김치. 휴가를 마치고 격리 중인 군 장병들에게 나눠주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폭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열악한 격리시설과 샤워까지 통제하는 과도한 방역에 이어 이번엔 가혹행위를 당한 아들이 다섯 달째 걷지 못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호소가 알려졌습니다. 모두 소셜미디어를 통한 폭로입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김모 상병이 쓰러진 건 입대 석 달째인 지난해 11월 비가 많이 오던 유격훈련 날이었습니다.
피치체습을 진행하다가 월차려로 어깨동무하고 쪼그려뛰기를 했었는데 고통을 좀 못 이기고 뚝 소리가 나면서
인근 군병원에선 민간병원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소속 부대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꾀병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못 보내준다. MRI 촬영을 무조건 해라.
결국 다친 뒤 두 달이 지나서야 민간병원에서 파열된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뒤가 더 문제였습니다. 치료로 병가를 다 써버려 군병원으로 가야 했지만 입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김상병은 군병원 측에서 외부 수술로 생긴 후유증을 치료할 수 없다 했다고 주장합니다.
악성 민원인을 보낸 눈빛으로 귀찮다는 듯한 태도로
발목을 다친 직후 고열이 나자 난방이 안 되는 이발실에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밥을 주지 않았고 항의 전화를 하고 나니 해결됐다는 게 가족의 설명입니다.
뭐 고장나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밥은 그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결국 3월에 민간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았지만 염증 수치가 계속 높아져 아직도 병원에 있습니다. 두 다리로 걷지 못한 지 다섯 달이 넘었습니다. 완치할 수 있을지 하루하루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이라는 집단이 절대 날 지켜줄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해코지를 했으면 했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게 계속 이런 생각만 드니까 우울하고.
해당 부대 측은 취재진에 MRI 소견서가 없으면 병가를 갈 수 없다고 한 적이 없다며 자세한 것은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는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관련자는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백이 없으면 안 돼요. 어디 누구를 통해서든 하여튼 외부에서 뭔가가 얘기가 들어가야 그때서야 이제 조치가 되는 거예요.
JTBC 배양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폭로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론의 힘을 얻으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군대가 스스로 문제를 고쳐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군 내부 문제가 잇따라 공개되는 페이스북 계정입니다. 팔로워 수는 이미 14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거의 매일 올라오는 제보를 1차적으로 접하는 사람 수가 최소한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도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릅니다. 우리 부대 상황도 비슷하다며 추가 폭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공개되면 추가 사례가 더해지고 공분이 쌓이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군 간부들은 자기 부대에서 문제가 터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수시로 SNS를 확인하는 실정입니다. 일부 간부들은 정식 개통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 바로 문제를 터뜨리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폭로까지 그대로 알려진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SNS 폭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직 내부 문제를 밖으로 알리는 길이 손쉬워졌습니다. 해결도 빠릅니다. 격리 장병들의 부실 급식 문제가 공개된 뒤 국방부 장차관은 열흘 동안 네 차례나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군 수뇌부의 행보는 변화도 이끌었습니다. 격리 시설이 개선됐고 샤워까지 금지하는 과도한 방역 지침도 사라졌습니다. 군 내에서 병사들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SNS 폭로는 일상이 됐습니다.
그 내부의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불신이 너무 커진 상태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SNS가 훨씬 접근성도 좋고 문제에 대한 또 파급이나 공론화를 하기에는 너무 용이한 창구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휴대전화와 SNS 없이도 군 조직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마지막 행적을 찾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에 함께 있던 친구의 동선을 확인했고 친구가 가지고 있던 손 씨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대학생 손정민 씨가 주검으로 발견된 지 닷새째입니다. 유족 측 요청에 따라 경찰은 숨진 손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한 친구 A 씨가 들고 온 겁니다. 이 때문에 둘의 휴대전화가 바뀌었고 A 씨 것은 숨진 손 씨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 씨가 실종된 장소 인근에서 휴대전화 한 대가 발견됐지만 A 씨의 사라진 휴대전화는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당일 새벽 동선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경찰은 집에 간 동선과 함께 택시 결제 내역 그리고 운전한 기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그간 A 씨가 손 씨가 숨진 경위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손 씨 아버지는 오늘 검찰을 찾아 수사를 신속하게 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받는 대로 친구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는 손 씨 대학 동기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도로에 전기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속속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그런데 화재 사고가 문제입니다. 저희 JTBC가 소방청 등이 최근 2년 동안 실시한 미공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실험 영상을 입수해서 분석해보니 배터리에 한 번 난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소화기로 안 꺼지는 건 물론이고 산소를 차단해도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결국 소방청도 기존 방식으로는 제대로 진화가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직접 실험도 해봤습니다.
전기차가 불타오릅니다. 소방청이 실시한 미공개 실험입니다. 실험할 진화 방식은 질식 소화포 덮기. 산소를 없애 불을 끄는 방식입니다.
조금만 더 당겨, 조금만 더 당겨, 뒤로. 조금만 당겨줘요. 오케이, 됐어.
그렇게 공기와 접촉을 막은 채로 10분을 둔 겁니다. 그런데
주식 스와퍼 덮고 10분 지났습니다. 엔진부 쪽 온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670도.
오히려 온도는 더 오릅니다. 진화 예상 시간 20분이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불길은 그대로인 겁니다. 소방청은 실험 끝에 질식 덮개를 이용한 완전 진화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배터리에 불을 붙이고 소화기를 썼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충분히 진화했다고 생각했지만 1분도 안 돼 불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물로 끓으면 엄청난 양을 오랜 시간에 걸쳐 뿌려야 진화가 가능합니다. 인명구조 작업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화가 이렇게 힘든 건 열 폭주 때문. 배터리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내부에서 열이 나면서 안전장치인 분리막이 파손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순식간에 1000도 넘게 온도가 치솟는 열 폭주가 일어나서 불씨가 계속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리튬이온식 배터리입니다. 주로 전기자동차 등에 쓰이는 배터리 형식인데요. 이 배터리에 직접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분이 지나자 폭발하더니 불이 납니다. 이런 배터리들이 한꺼번에 수십 개 들어가는 전기차 내부에선 하나에만 불이 나도 금세 다른 배터리로 열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붙은 불을 꺼도 다른 배터리들의 열 폭주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20여 차례에 걸쳐 배터리 열 폭주를 실험으로 확인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일반 화재가 아니라 열 폭주라고 발열 반응입니다. 화재를 진압한다고 해도 재발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압이 어려운 것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되고요. 그 발열 반응을 진압할 수 있는 냉각 기술을 적용하면은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소방청은 그래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려면 냉각재 같은 전용 장비가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예산 마련의 근거가 될 법안이 발의는 돼 있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황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무려 5시간 동안 진화가 안 됐습니다. 배터리에 불이 났을 때 기존 방식으로 진화를 하면 일반 차량 때보다 진압까지 시간이 10배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전기차 선진국들은 이렇게 대처합니다. 독일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전기차에 불이 나자 크레인으로 들어올립니다. 그러곤 물이 가득 찬 수조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배터리를 통째로 식혀 연쇄의 열폭주를 막는 겁니다. 최근 우리 소방청도 비슷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임시로 수조를 만들어 불붙은 전기차를 넣어 진화에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독일에는 있는 이동형 수조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조보다 초기 대응에 더 나은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전용 냉각재 등 고성능 장비를 써서 열폭주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걸 사기 위한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소방청이 올 초 국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가 잦으니 전력산업기금 여유분을 활용해서 냉각재 등을 마련해보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재원 확보 요청입니다. 하지만 이 전용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 소위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러는 사이 배터리의 열폭주는 계속 이어집니다. 불과 나흘 전에도 전기 배터리를 옮기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최근 3년 전기차 화재는 모두 31건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전기차가 더 늘기 전에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 재원을 소방재원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우 시급하게 국회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특히 인도에선 3중 변이까지 나오면서 하루에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를 동원해서 교민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마스크에 투명 보호구까지 썼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인도 첸나이를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교민 172명이 들어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인도에선 오늘만 35만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병실이 부족해 제때 치료받기가 힘듭니다. 우리 교민도 오늘까지 148명이 확진됐습니다.
점점 이렇게 쪼여오는 느낌. 이게 나한테도 다가오는 것 같다. 그 뭐 병실을 못 구해갖고 하루 종일 막 돌아다녔던 모양이더라고.
남아있는 지인들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간절히 지금 제가 바라는 거는 요번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까지도 또 불편함을 더 감수해야 되잖아요.
방역당국은 인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격리 방침을 강화했습니다. 격리 기간 2주 가운데 시설 격리 기간을 1박 2일에서 일주일로 늘린 겁니다. 격리 6일차에 음성이 확인되면 집에서 일주일을 더 격리합니다.
인도에서는 약 38% 정도가 변이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제 그 시설 격리라는 쪽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될 것이라는 판단 내에서
귀국을 원하는 교민은 늘었지만 여의치는 않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이제 악화되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새로운 수요가 이제 몇백 명이 생겼어요. 두 편을 더 중편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격리 인원 초과 이런 것들로 이제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오는 7일에는 인도 벵갈루르를 출발한 비행기로 교민 210여 명이 더 들어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10명 가운데 6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울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입니다. 학생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울산에서는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최근 6주 동안 울산 지역 확진자 80명을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51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10명 중 6명 꼴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숨은 감염자 또는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울산 지역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검사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밀접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14일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이미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감염된 656명을 분석했더니 97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첫 주에는 7.2%였는데 3주 만에 2배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주요 변이 632건 중 551건이 영국발입니다.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파력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셉니다.
영국형 변이는 전파력이 많게는 50%까지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집단 면역 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 11월이면 우리나라에서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면역의 의미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자 정부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고 낮은 수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집단 면역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최재원 기자가 팩트체크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천연두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의 말과 같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목표는 애당초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고 목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맞았다고 코로나19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절 독감처럼 매년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 어린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접종하며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플루엔자처럼 관리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상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로 집단 면역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죠.
오 위원장의 입장과 정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집단 면역은 한 번 도달하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통제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인구의 70%보다 더 많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이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 앞서 보신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의 이 발언, 인구 70%가 백신을 맞아도 집단 면역 달성하기 어렵다는 발표를 놓고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는 소리냐, 이 집단 면역도 안 되는데 왜 백신을 권하냐 등입니다. 이 자칫 백신에 대한 오해나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반응들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집단 면역은 이런 개념입니다. 구성원 대부분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자가 나타나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구성원 상당수가 이렇게 백신으로 면역을 얻으면 더 이상 퍼지는 걸 막고 면역이 없는 사람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신 맞아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느냐겠죠. 보통 홍역은 95%, 소아마비는 80% 정도인데 코로나19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공식화된 수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내세웠던 목표는 오는 11월까지 전체 국민 70%에게 접종해 집단 면역을 만든다는 건데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제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 발언 이전부터 이 해외 유명 학술지에도 집단 면역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실렸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변이 바이러스, 백신으로 막기 힘든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백신 자체의 한계입니다. 발병이나 증상 악화 막는 건 뛰어나지만 바이러스를 남에게 옮기는 걸 막는 효과가 아직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나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수들 때문에 이 집단 면역 달성이 이제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대책들이 거론되느냐입니다. 앞서 보도 보신 것처럼 백신을 더 많이 맞히자 70%가 아니라 아예 80에서 90%까지 백신 맞히면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는 백신만으로는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워 보이니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수치들을 조정해서 병행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백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We've made estimates. That is somewhere between 70 and 85%. But we don't know that as a fact. So that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an elusive number, let's get as many people vaccinated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정리하면 집단 면역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해서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긴 어렵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이전처럼 지낼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는 건 결국 백신 접종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오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서 송 대표가 주장한 재산세 감면 등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주자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은청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등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송 대표는 집 한 채인 사람 가운데 재산세 감면 대상이나 종합부동산세 공제 대상을 넓히자고 주장합니다.
보유 공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충격을 완화시키자. 5년부터 3년 구간을 새로 신설하고 노년 공제와 보유 공제를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정부도 재산세나 종부세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건 당정이 공감대를 모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이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재산세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종부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도 당이 협의를 요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송 대표가 거론한 다른 정책들에 대해선 관계부처들이 부정적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겐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풀어주자는 제안이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경우 집값의 40%, 처음 집을 사는 경우 등에 한해선 절반까지만 빌려줍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풀었던 지난 정부 때도 70%까지만 빌려줬다며 90% 대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습니다. 송 대표는 양도소득세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인상은 이미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흔들 수 없다는 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입장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오늘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경북 포항엔 땅이 심하게 꺼져서 도로가 내려앉고 건물이 기우는 곳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땅 밑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진 이후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포항시는 우선 급한 대로 땅을 메우고 왜 그런 건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기울던 두 건물이 서로 붙어버렸습니다. 원룸 아래에 있던 기초석을 모두 뽑았습니다. 다시 철로 만든 관을 심어서 건물의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푹 꺼졌습니다. 차들도 기우뚱 기울어져 다닙니다. 경사가 심해 도로로 차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도로 한가운데부터 땅이 꺼지기 시작하더니 교회 앞마당은 이렇게 내리막길이 돼버렸습니다. 땅이 꺼진 부분 사이엔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큰 틈이 생겼습니다.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지진 나고 난 뒤에는 확 늘어갔네요. 집에도 기울기가 급격히 이제 기울어져가지고 그 화장실 물도 배수가 방향이 바뀌어놨더니 물이 잘 안 빠지거든요.
민원이 빗발치자 포항시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땅 아래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 아래 공동현상, 그러니까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포항 지역 세 곳에서 땅 밑 빈 공간을 발견했는데 지난 2018년 일어난 포항 지진 진앙인 흥해읍과 붙어있는 동네에서 땅 꺼짐이 특히 심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현상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양덕만 유단이 그렇다는 거는 지진에 의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원래 이 지역이 하천이었다는 점도 땅 꺼짐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거기가 하천 부지였고요. 침하가 안 일어나도록 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하고요.
포항시는 땅이 심하게 꺼진 10개 구간 아래를 먼저 메울 예정입니다. 또 왜 땅이 자꾸 꺼지는지 조사해 원인이 나오면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도로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쓰지도 않은 공사 장비를 쓴 것처럼 조작해서 시로부터 억대의 돈을 챙겼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또 장비를 동원한 것처럼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이미 공사비를 받은 현장의 사진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 대금을 내줬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왕복 2차로 국도입니다. 지난해 화성시는 공사업체 5곳과 도로와 빗물 하수관 보수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깨지고 갈라지거나 움푹 파인 도로 노면을 메꾸는 공사입니다. 차로를 막고 공사를 하려면 통제 인력과 신호 차량 같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장비를 동원하지 않은 채 꼼수를 썼습니다.
이들은 규정에 맞게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보이려고 아무것도 없는 빈 도로에 교통 통제 인력과 공사 장비가 있는 것처럼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교통신호 차량을 불러 공사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알고 보니 교묘하게 붙인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이미 공사비를 받은 다른 현장 사진을 다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전체 공사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 뒤 이렇게 인증 사진을 내고 공사 대금을 받습니다. 경기도는 감사에서 공사 현장 사진을 조작하거나 재활용해 공사비를 타는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사비 1억 원을 화성시에서 타냈습니다. 조작하거나 재활용한 사진을 썼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의심 없이 돈을 내줬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준공 서류 확인 과정에서 중복된 사진을 발견하지 못하고 준공금을 집행함에 따라서 가능했습니다.
경기도는 공사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화성시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8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학대로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화장실에 쓰러진 딸 옆에서 이붓 아버지는 휴대전화로 게임을 했다고 했습니다. 때리고 굶기는 부모의 학대는 일상적이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검찰은 A양이 숨진 당일 학대 정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A양은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맞았습니다. 엄마는 찬물로 30분간 목욕을 시켰고 물기도 닦지 않은 채 아이를 화장실에 2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A양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도 휴대전화로 게임을 했습니다. 뒤늦게 상태가 심상치 않자 학대하고 폭행한 사실도 숨기려 했습니다. 때릴 때 사용한 옷걸이를 베란다 밖으로 버렸고 A양 오빠에겐 5대 정도만 때렸다고 말하라고 시킨 겁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학대가 시작된 시점과 횟수도 밝혔습니다. 족발을 몰래 먹었다, 대소변을 실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옷걸이나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거나 벌을 세우는 등 2018년 1월부터 확인된 학대 횟수만 35차례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맨밥만 주거나 굶겼고 지난해 12월부터 아이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사망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A양은 15kg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부부 측 변호인은 학대한 것은 인정했지만 사망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가 현관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뒤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그대로 찍힙니다. 빈집 털이범이 위층 계단에 숨어서 찍은 영상입니다. 집이 비면 이렇게 알아낸 비밀번호로 안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주로 아파트 꼭대기층만 노렸는데 그 이유는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란 옷에 모자를 쓴 남성이 서성입니다. 빈집 털이범 40살 A씨입니다. 현관문에 귀를 바짝 붙입니다.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엿듣고 확인하는 겁니다. 노인 혼자 사는 집인데 걱정된 가족들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가 A씨를 감지하자 곧장 두 딸이 달려왔습니다. A씨는 두 딸을 때리고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근처 여관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입니다. 위층 계단 틈에 숨어 몰래 찍은 겁니다. 비밀번호를 확인했다가 사람이 없는 틈을 노려 빈집을 털었습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옷을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A씨는 주로 아파트 꼭대기층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계단에서 몰래 찍고 있을 때 주민들이 위에서 내려올 일도 없고 혹여나 걸려도 옥상으로 도망가기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A씨가 같은 방법으로 턴 곳만 대전과 충북에서 8곳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수사하다 오늘 검찰로 넘겼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인천의 노래주점에 들렀던 40대 남성이 실종된 지 벌써 14일째입니다. 안으로 들어갈 때 CCTV에 찍혔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주점 안에 있는 CCTV의 경우엔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가 사라진 걸 확인했고 업주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노래주점입니다. 지난달 21일 저녁 7시 반쯤 40대 남성 A씨는 지인과 함께 이 노래주점을 찾았습니다. 2시간 뒤 지인이 먼저 노래주점을 빠져나왔고 A씨는 혼자 이곳에 더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A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이 지난달 21일 이후 집에 오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주점 출입구 세 곳을 비추는 CCTV 영상에서 A씨가 주점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 신호의 마지막 위치도 노래주점이 있는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행방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인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저장하는 하드디스크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CCTV는 확보하지 못했고 외부 CCTV는 모두 확보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래주점 업주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에는 찍혔는데 지금은 왜 없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A씨가 다음날 새벽에 술과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고가철도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다리 위를 달리던 열차가 곤두박질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20명 넘게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열차가 빠른 속도로 다리 위를 달립니다. 잠시 후 불꽃이 번쩍이더니 다리가 두 동강 납니다. 다리 위를 달리던 차량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고가 아래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들도 무너진 다리 아래 깔렸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10시 반쯤 멕시코 시티 올리보스역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 인원은 23명, 다친 사람은 7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아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형 크레인과 함께 경찰과 소방대원 수백 명이 구조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남아있는 생존자를 찾기 위해 지금도 열차 안을 수색 중입니다.
Hasta el momento no se tiene, hasta el momento ya no se tiene identificada gente atrapada, pero de todas maneras está la Secretaría de Marina con todo su equipo.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지대가 휘어지면서 다리 전체가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구조작업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도 조사 중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600만 원 내고 회원 가입하면 최소 3배의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인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4만 명이 1조 7천억 원을 넣었는데 법원이 급히 묶어둔 투자금은 2,400억 원이 전부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평범한 거래소처럼 보이지만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거래소에 거래 계좌를 틀려면 6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업체는 최소 3배가량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이 실제 수익을 보고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결국에는 먼저 들어온 사람의 투자금으로 뒤에 들어온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해주는 결국 돌려막기.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을 돌며 회원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 명에게 1조 7천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오늘 업체 사무실과 대표 이모 씨의 집 등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들 좀 압수하셨나요?
법원은 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던 2,400억 원을 업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허위의 내용을 공지 또는 홍보함으로써 그 피해자들을 계속 유치한 걸로.
경찰은 법원이 묶어놓은 2,400억 원 외에 나머지 투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 중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비비수가 한 번에 5천 원! 비비수가 한 번에 5천 원!
네, 주거 취약계층이 이렇게 잡지를 팔아서 자립할 수 있게 돕던 잡지 비기슈가 8년 만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길어진 코로나로 거리에 사람이 줄어든 탓에 잡지가 잘 안 팔리고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고민 끝에 2천 원을 올린 겁니다. 정재우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 삼성역에서 잡지 비기슈를 파는 판매원 빅판 문영수 씨는 단골이 많습니다. 책자와 함께 건네는 빼곡이 쓴 손편지는 영수 씨가 독자들과 만나는 창입니다.
마음으로 우울했던 시간과 조금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일상에서 벗어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하루를 꾸려나갑니다.
손님 하나 없이 서너 시간을 우두커니 서 있는 날도 이어지지만 찾아오는 독자 덕에 힘을 냅니다.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들릴 때마다 구입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잡지 내용 자체가 좋아서.
주거 취약계층이 거리에서 잡지를 팔아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빅이슈. 그런데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붐비던 사람들은 간데없고 지난해 잡지 판매량은 전년도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빅이슈가 출발한 영국도 가까운 일본도 비대면의 시절이 이어지면서 발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판매량이 줄자 자립을 포기하는 빅판도 늘었고 그렇게 세상과의 창을 닫아야 하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잡지가 음식이 되기도 하고 새 집이 되기도 하는데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재노숙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고민 끝에 잡지 가격을 2천 원 올려 덜 팔더라도 빅판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 하는 감염병의 시대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희망으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힘들더라도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에 충실한다 그러면 내일은 분명히 밝은 날이 있을 거라는.
JTBC 정재우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장을 봤더니 작년 이맘때 10만 원으로 샀던 물건들을 지금은 2만 6천 원을 더 줘야 살 수 있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쌀과 달걀, 파, 과일, 고기 등을 담았다면 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 6,500원을 더 줘야 살 수 있습니다. 담은 물건 가운데 값이 안 오른 식재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개 안 집어도 너무 있잖아요. 비싸. 진짜 장바구니 볼 때 무서워. 돈이 값어치가 없어.
만 원 가지고 오면은 막상 뭐 살짝 거의 없어요. 감자 같은 거는 100g 이게 그 저기 숫자 보고 올려놨다가 또 내릴 때 많죠.
4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올랐습니다. 석 달 연속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수치입니다. 그중에서도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은 13.1%로 넉 달 연속 두 자릿수 오름세입니다. 식재료값이 오르자 외식 물가도 뛰고 있습니다. 횟집이나 고깃집에 갈 때는 물론 국내 식장에서 밥을 먹어도 돈을 더 써야 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들어서면 전체 물가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채소와 달걀 공급이 늘어난 데다 국제 유가 상승폭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까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나타난다면 보다 물가 상승세가 가속화될 우려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체감 물가가 계속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장바구니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찍은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상에서 무려 500km 정도 떨어진 데서 찍었는데도 이렇게 잠실 종합운동장과 또 독도도 선명하게 보이고요. 또 이집트 피라미드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종합운동장입니다. 올림픽 주경기장 아래 잠실 야구장, 오른쪽 실내 체육관까지 마치 지도처럼 보입니다. 키워보니 88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와 주차된 차까지 선명합니다. 드론으로 찍은 것 같지만 무려 지상 497.8km에서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푸른 바다에 떠있는 독도도 또렷합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이렇게 지상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두 달 전 발사해 궤도에 오른 뒤 촬영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약 150m 높이의 이집트 피라미드와 인도 타지마할, 잠비아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까지 잡아냈습니다. 작은 사진처럼 보이지만 가로 세로 12km의 범위가 담겼습니다. 아직 시험 운영 중인데도 찍은 영상의 해상도가 높습니다. 두바이 엑스포라는 글자까지 뚜렷하게 보입니다.
위치 정확도를 정확히 향상시키고 밝기도 원래 밝기대로 예를 들어 뭐 자동차라든지 도로든지 사막이라든지 어떤 바다 거기에 밝기가 다 있거든요. 선명도도 초점 조절에 선명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활용 부처에 보내주면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오는 10월부터 더 선명한 관측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정부는 자연재해나 긴급 재난이 닥쳤을 때 지상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재빨리 대처하는 데 위성 영상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뭉게뭉게 피어나는 게 있습니다. 담배 연기입니다. 사무실이 몰려있는 곳에는 점심시간마다 담배 연기로 자욱합니다. 특히 심한 곳 중 하나가 서울 여의도입니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은 계속 많아지는데 흡연구역은 너무 없다고 말하는데요. 밀착카메라 연지환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여의도에서 한 시민이 보내온 제보 영상입니다.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바로 앞에 있는 인도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담배 피우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금연구역 확대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화점 안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로 흡연구역이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점심시간, 사람들이 거리를 메웁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외부인 흡연 등으로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라고 써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흡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 건데요. 이 뒤쪽을 잠깐 쳐다보면 담배 피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이곳을 지금부터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사이를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담배를 피웁니다. 꽁초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여서 피우거나 아예 앉아서 피웁니다. 외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안쪽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아파트 주민이신가요?
아니요.
주민은 불만입니다.
연기가 다 일로 오니까, 너무 오니까. 아니, 그리고 여기는 너무 죽어가는 한복판이잖아요.
아무래도 생각하니까 담배 피우면 또 마스크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피해서
그냥 죽은 사람 돌아서 피는 거야. 그게 주민들이 어디 비춰놓고 그렇게 비춰놓고
사유지라 단속도 어렵습니다.
그거 안에서 피는 사람들 저희가 사치는 못 해요. 그거 안에 개입당한 거라고.
어쩔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무실에서 멀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 밀집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뚫어놔야 그 사람들도 거기 모여서 오히려 피는 게 낫지.
다른 곳 상황은 어떨까?
지난달 새로 금연 거리로 지정된 금연구역입니다. 바닥엔 이렇게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표시도 써놨는데요. 그런데 이 주위를 돌아보면 사방에서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연기를 내뿜습니다. 현수막 바로 옆에서 피우기도 합니다.
여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담배 많이 피우는데 저기서 피우세요.
연기를 피해 지나가기도 쉽지 않은 곳. 꽁초가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새로 금연구역이 지정됐다는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막 끝났는데요. 점심시간이 끝난 뒤에는 꽁초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50m의 거리를 한번 주워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치우는 와중에도 흡연은 계속됩니다. 50m 거리 줍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주운 꽁초를 모아봤습니다. 100개를 채우고도 36개가 더 나왔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선 금연거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존보다 4km를 늘렸고 반년이 지난 지금은 4.3km가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전체 금연구역도 지난 2017년 14개소에서 2019년엔 83개소, 올해 기준으로는 115개소로 8배 늘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라며 여의도의 경우 직장인이 많아 흡연자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장소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이게 무작위로 다 흡연한 거니까 때리는 거예요. 저기에서 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조그만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나.
금연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해 단속과 관리를 할 수 있지만 흡연구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터나 길 위로 더 내몰린다는 게 흡연자들의 주장입니다.
저도 흡연자지만 흡연자 피해를 받으신 분이 많잖아요. 이거라도 만들어놨으면 다행이거든요. 문제는 찾기가 힘들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누군가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이런 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흡연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금연구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매너가 지켜졌을 때 권리 또한 지켜질 수 있을 겁니다. 밀착카메라 연주환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백신과 소화제입니다.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천명한 민주당 새 지도부가 백신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심 높은 사안인 만큼 당 대변인이 회의 결과 알리며 백신에 대한 신뢰 강조했는데요.
백신 신뢰가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백신 접종 기피가 천만 분의 일의 확률을 가진 백신 부작용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후 기자들이 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에 빠진 경찰관 사례 언급하며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어떤 의약품의 경우에 그런 심각한 부작용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소화제를 먹어도 약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속 더부룩할 때 먹는 소화제요? 소화제랑 백신 부작용의 단순 비교가 가능할런지 아무튼 맞아 들어보시죠.
자동차 사고보다도 훨씬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차를 안 타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엔 백신 부작용을 자동차 사고에 비유했네요. 송영길 체제에서 어제 새로 임명된 이용빈 대변인 사실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입니다. 지난해 총선 앞두고 예비 후보 땐 동네 주치의를 자처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제일 잘 풀어지는 데가 여기 허벅지뼈하고 허리뼈가 제일 잘 풀어지거든.
발이 많이 뜨거워요?
시루와요.
시루와. 추워.
예비고.
이런 경우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신경의 퇴행.
이런 전문성까지 인정받아 코로나 상황에서 여당의 입이란 중책 맡은 거겠죠. 또 그 전문 지식 바탕으로 백신은 맞는 게 더 이익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교통사고나 소화제에 빗댄 거겠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초유의 전염병 사태 속 불안한 국민들 백신 맞는데 용기 내도록 좀 부드럽게 권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모든 걸 확률로 치환해서 백신 안 맞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다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모양새. 글쎄요. 참고로 이 의원 새 대변인도 이런 각오 다졌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민심의 깊이와 향방을 짚어내고 민심의 안테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주치의이자 민심의 안테나로서 백신 관련해서도 민심의 흐름 잘 짚어주길 바라봅니다. 다음 브리핑 나홀로 행보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민주당 지도부가 잠시 미뤄둔 일정이 있습니다.
봉하마을과 5.18 묘지 참배를 6일로 미루고 내일 가장 현안 문제인 백신과 부동산 정책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늦게 소셜미디어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 앞에 홀로 앉아있는 사람. 네,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용민 의원입니다. 김 의원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 영상도 올렸는데요.
저는 청년 시절 노사모에서 이 한 걸음 바느질되어라는 슬로건 아래 영원한 화합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제 첫 회의에서도 민생정책 얘기하는 다른 지도부와 달리 우리 갈 길은 여전히 개혁이다. 이렇게 나 홀로 다른 목소리 냈죠.
부동산 문제 책임 있는 해결이
민생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언론개혁.
김 의원 동아에 먼저 간 이유에 대해서도 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된 것에 인사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친문 색채가 상대적으로 옅은 송영길 대표가 당선됐지만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깜짝 1등으로 최고위원에 오르며 지도부 내부의 시각차를 드러내는 건 아닌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거대 여당의 새 지도부가 잡음 없이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겠죠.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하던 차 안에 폭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날아든 총알에 운전석 창문에 금이 가고 이어지는 총성에도 운전자는 침착하게 빠져나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값비싼 물품을 싣고 가던 차량이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괴한들이 수송차를 멈추려고 따라붙자 운전자는 자동소총을 들고 내려 제압했는데요. 노련하게 위기를 넘긴 이 운전자는 알고 보니 경찰 출신 저격수였습니다. 수트를 입고 바다 위를 가뿐히 날아서 군함에 발을 내딛습니다. 영화 속 하늘을 날던 아이언맨이 아닙니다. 영국 왕립해병대에 소속된 특공대원들이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타고 군함에 내리는 대신 특수 슈트를 입고 공중에 뜬 채 훈련을 했습니다. 이 수트를 입으면 가장 높게는 3,600m 위에서 시속 128km까지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제주시 삼도동 사거리에서 렌터카 등 차량 넉 대가 부딪혔습니다.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의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렌터카가 앞서 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은 뒤 승용차, 택시와 잇따라 부딪힌 걸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의 노래를 틀지 않는다면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있어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엔 예약이나 신분증 확인 없이도 바로 들어가서 맞을 수 있는 백신 접종소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접종 속도는 눈에 띄게 떨어졌고 남는 백신은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백신이 없어 아우성인 다른 나라들로선 나눠달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비영리단체 브래드포드 시티가 운영하는 진료소입니다. 사전 예약도 신분증 검사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이른바 워크업 접종소입니다. 체온만 잰 뒤 간단한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개인 신상이 아닌 건강 상태만 묻습니다.
People who don't have the ability to be able to go online and schedule an appointment. Some people who have had a hard time getting a vaccine because they don't have an ID or so, but they're still able to come here and get a vaccine.
주사를 맞은 뒤 대기실에서 잠시 머물고 나오기까지 30분이 채 안 걸립니다. 신분증을 두고 온 기자도 바로 맞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Yes, if you work in Washington D.C. Yes, so if you wanted to get a vaccine, you could just come and get a vaccine.
자그마한 걸림돌까지 다 치웠지만 아직 접종소는 한산한 편입니다.
We could probably do 75 to 100 doses a day is what we could do, and just we're waiting for the demand to build up at this point.
쓰고 남은 백신을 버리지 않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약이 필요 없는 백신 접종소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지만 지금 미국은 접종 속도가 나지 않아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여전히 백신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 변수까지 나타나면서 미국이 집단 면역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남는 백신이 쌓일수록 결국 백신을 다른 나라와 나눠야 한다는 국내외 압박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유럽엔 백신을 교차해서 접종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백신은 두 번을 맞아야 하는데 처음 맞는 백신과 두 번째 맞는 백신의 종류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복지부 장관은 1차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로는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증을 우려해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권고하진 않지만 일단 해외 사례들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의사 출신인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약 석 달 후 2차 접종 때는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55세 이상만 접종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혈전 부작용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60세 미만에게 교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미 영국은 2월부터 교차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신중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외에서 교차 접종의 효과에 대한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해외 연구와 실제 접종이 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스팅 백신은 mRNA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3차 접종을 하게 된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달체 자체에 면역이 생겨 더 이상 면역 체계가 강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을 교차로 맞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유럽연합이 관광의 빚장도 풀겠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을 맞았다면 자유롭게 유럽 여행을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백신을 안 맞았어도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겠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The Commission is proposing to ease restrictions on non-essential travel to the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백신 접종을 마친 관광객들에게 유럽 여행을 제한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내거나 자가격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관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U에서 승인받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접종자가 대상입니다. 대신 브라질, 인도 등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서 출발한 여행객이 들어오는 건 막는 긴급 제동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We propose a new emergency brake mechanism to be coordinated at EU level and which would limit the risk of such variants entering the EU.
물론 EU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더라도 각국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별도의 제한 조치를 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스페인 등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곧바로 빗장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상황이 좋은 7개 나라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등이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있는 국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미 다음 달 중순부터 우리나라 관광객 등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의 문을 열어 유럽의 경기를 다시 일으키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희생자는 지금까지 760명이 넘습니다. 저희는 양곤에 있는 미얀마 청년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희생자 유가족들의 사연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시신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유가족들의 말에 지금 미얀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름과 얼굴은 가리고 전해드립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몰래 시위에 나갔던 쩌지는 끝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외동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그날의 총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생전 아들은 자신이 몰던 세발 자전거에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을 꽂았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마주했던 어머니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시신이 사라지거나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경찰에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족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울라는 체포된 이웃의 석방을 요구하러 간 뒤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빨래일을 하며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고 있는 아내는 더 이상 희생자가 없기만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부부가 결혼 27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부부로서 더는 함께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회사 창업자와 매니저로 만나 5년간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빌 게이츠 부부. 빌은 칠판에 결혼의 장단점 목록을 빼곡히 적어 아내 멀린다의 마음을 사로잡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자선 커플로도 유명했지만 결국 27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 삶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공동 성명을 밝혔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안 썼고 대신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혼은 하더라도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자선단체 빌랜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계속 함께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혼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부인 멀린다가 2019년 펴낸 저서 누구도 멈출 수 없다를 언급하며 빌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멀린다의 긴 여정이 이혼으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4위 부호인 만큼 우리 돈 146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결혼기간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액을 결정하는데 멀린다의 다양한 공익사업 활동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아마존 총수 제프 베이조스가 재산 분할로 아마존 전체 주식의 4%, 약 43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넘겨 가장 값비싼 이혼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게이츠 부부의 장녀 제니퍼는 가족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다며 가족의 사생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왜 똑똑한 엄마들은 A2만 찾을까? 파뮤, 덱스트린, 유아제, A1 단백질 모두 없으니까. 100% A2 단백질, A2 플래티넘. 내 아이를 위해 바꾸세요. A2 플래티넘.
비맥스 메타.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요즘 들어 비가 자주 내린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실제 그런지 확인해 보니 평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8.1일과 7.8일 비가 내렸는데 올해는 각각 8일과 6.4일로 오히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자주 내린 건 아니라는 거죠. 봄나들이를 막는 비가 얄밉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봄비는 금비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인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먼저 산불 예방에 좋습니다. 2019년 봄철 전국에 난 산불을 분석했더니 만약 산불이 나기 전에 비가 내렸다면 하루 최고 121억 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물기를 가득 머금으며 불이 붙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또 봄가뭄이 심했던 지난 2015년 3월 30일 하루 동안 전국에 내린 봄비의 가치는 약 2,500억 원 정도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공기가 깨끗해지고 가뭄 해소에다가 자원으로 쓸 수 있어서인데요. 정말 요모조모 쓸모가 많은 봄비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비가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제주 산지에는 200mm가 넘게 쏟아졌습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지금도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이동을 하겠고 새벽 2시쯤엔 서쪽부터 차차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많게는 40mm, 제주와 남해안에는 70mm 정도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바람이 물러가고 오전부터 하늘은 맑아지겠지만 문제는 오후에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비를 뿌린 저기압이 물러가고 남쪽에 고기압이 자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두고 기압 차이가 커지면서 오후 동안 강한 서풍이 불겠습니다. 산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할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순간적으로 시속 70km가 넘는 돌풍이 불 때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11도 그리고 부산 16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대체로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 아프게 하죠. 조금